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토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의 핵무기 개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미 국무부가 6일 밝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핵무기의 급속한 진전에 깊은 우려를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이 수십 년간 최소 억제에 기초한 핵 전략에서 어떻게 급격히 벗어났는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발적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티베트와 홍콩, 신장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미얀마 군사 정권이 폭력 사태를 종식하도록 압박하고 국민들이 민주통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다른 국가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이 6일 전화통화를 하고 미한 동맹과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의 통화는 남북 간이 지난 달말 통신 연락선을 복원한 뒤 처음 이뤄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북한에서의 최근의 진전에 대해 논의했으며 한반도에 대한 인도주의적 계획 모색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두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블링컨 장관은 남북 대화와 관여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 통화했다고 미 국무부가 6일 밝혔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두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양국 장관이 기후위기를 포함한 21세기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이 안전하고 안정된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에 대한 일본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7월 22일 통화에서도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유사시 타이완을 지원하고 방어할 능력이 있다고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5일 밝혔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이날 미 콜로라도에서 화상으로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방어 능력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구상에서 세계 최고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 보장을 위해 계속 활동하고 있으며 타이완에 적용되는 현상 유지를 보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중국 군용기들은 타이완의 방공식별구역에 여러 차례 침범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과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3개국의 연합훈련은 5일 아프간 국경 인근 타지키스탄 남서부 군사훈련장에서 시작했으며 오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탱크와 드론을 비롯해 2,500명 이상의 병력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를 거의 완료한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간 정부와 무장정파 탈레반은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5일 자이르 보호소나르 브라질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주 브라질 미국 대사관은 이날 성명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보호소나루 대통령과 면담하고 민주주의와 지역 안보, 기후변화, 그리고 코로나 대응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의 남미 순방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최고위급 미 관리의 브라질 방문입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몸에 어떤 영향을 줄지 늘 생각하십니까? 맛은 좋은데 몸에는 안 좋고 맛은 별로인데 몸에 좋다면 어떤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음식과 음료가 암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최신 연구 결과를 내놔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한 데 따르면 이 연구팀은 식품과 영양소 섭취, 암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860건에 달하는 앞선 연구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대부분 음식이나 음료가 암이 생기거나 또 위험을 줄이는 약간의 연관성을 보이기는 했지만 술과 커피 그리고 유제품과 암의 상관관계는 매우 명확했다는 겁니다. 술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고 간암과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여기에다가 머리와 코, 목 부위에 생기는 두경부암을 포함해서 식도암, 대장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몸에 흡수된 알코올 성분이 유전자, DNA 변이를 일으키고 암을 키우는 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원리입니다. 음주가 암 위험을 높인다면 커피는 간암과 피부암의 위험을 줄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카페인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하루 최소 한 잔의 커피는 암과 같은 염증에 의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항산화 기능, 항염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과 또 정제하지 않은 통곡물은 대장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의 뉴스 용어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죠. 리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이란과 중동의 역학관계, 40년간 반목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관계 짚어보고요. 뉴스 속 인물,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의 새 대통령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8월 7일 토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 구름 많고 동쪽 지역과 평양, 중강은 오전부터 비 내립니다. 오후에는 신의주만 맑겠고 나머지 평안 남북도 자강도는 가끔 비 내리고요. 남부, 황해도와 평강 지역은 종일 맑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삼전의 아침 기온 12도로 떨어집니다. 장진과 김영권도 14도, 한북 김책의 아침 기온이 24도로 가장 높겠습니다. 낮에는 삼지연이 23도, 김영권 24도에 머물겠지만 동쪽 대부분은 30도 안팎, 서쪽 대부분은 31도에서 32도 사이, 함흥과 자강도 희천은 33도까지 올라서 습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가끔 비 내리겠고 서해는 앞바다 쪽은 맑겠고 먼바다는 구름 많이 낍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2m로 오후에 먼바다 쪽이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에브라임 라이시 13대 이란 대통령이 공식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기 위해서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지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체류 중인 홍콩 주민의 추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이 8년 만에 기후변화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는 소식과 2020 도쿄올림픽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네요.
네, 에브라임 라이시 신임 이란 대통령이 5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날 이란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공식 취임식에서 국가와 종교,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함으로써 이란의 제13대 대통령직에 올랐습니다.
네, 라이시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네, 라이시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해제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지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 교착 국면에 놓여있는 이란 핵 합의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 일단은 외교적 노력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 초강경 보수 성향의 정치인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물론이고요. 향후 중동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주요 매체들은 일제히 라이시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이 대이란 제재를 풀기 위해라는 이런 전제를 하긴 했지만 외교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직접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란의 유권자들이 자신에게 오만하고 억압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계속 저항하라는 위임을 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자주 쓰는 수사인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을 겨냥한 말로 풀이됩니다.
네, 미국 정부는 라이시 대통령의 취임사에 어떤 반응입니까?
네, 기대와 우려를 함께 나타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라이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우리의 메시지는 그의 전임자들에게 보낸 것과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우리와 우리의 협력국들의 국가안보 이익을 방어하고 발전시킬 거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네, 라이시 대통령이 제재를 풀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프라이스 대변인은 라이시 대통령이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을 보인 건 이란 새 정부가 외교에 참여할 뜻을 시사하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이란 핵 합의가 동맹국과 협력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란은 분명히 결정을 내려야 할 몇 가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이 내려야 할 결정이라는 게 뭘까요?
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현재 이란은 지난 2015년에 체결한 이란 핵합의 이행사항을 단계별로 축소하면서 서방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핵합의 당사국들은 이란이 다시 이란 핵합의 이행을 전면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란은 미국과 유럽이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란의 경제 사정은 어떻습니까?
네, 국제사회의 오랜 제재와 자금줄인 원유 수출로가 막히면서 이란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치면서 이란 경제는 더 악화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또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정부의 부패, 또 잘못된 경제 운영도 또 다른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시 대통령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네, 선거 유세 기간이나 이날 취임사에서도 이 부패와 싸우겠다고 다짐했는데요. 하지만 한 이란 언론인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현지에서는 라이시 대통령이 꾸리고 있는 내각 면면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라이시 대통령이 과연 부패와 싸울 만한 수단을 갖게 될지 의문이라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자 라이시 대통령 취임식에 어떤 인사들이 참석했습니까?
네, 이란은 앞서 이날 취임식에 각국 정상과 대표 등 70여 개국에서 사절단이 참석할 거라고 발표했는데요.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바르함 살리 이라크 대통령, 그리고 엔리케 모라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사무부총장 등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리케 모라 부총장은 이란 핵합의 혹은 협상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또 이스마일 하니의 하마스 지도자를 비롯해서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이슬람의 지하드 대표단도 참석했는데요. 이 세 단체는 모두 미국이 지정한 외국 테러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최동건 외교부 1차관이 참석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홍콩 사람들에게 특별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요?
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탄압에 맞서서 미국에 있는 홍콩인들에게 임시 피난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일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홍콩 주민들의 추방을 18개월 동안 유예하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어떻게 이런 조처를 내리게 된 겁니까?
네, 중국이 홍콩 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계속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각서에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민주 절차를 침해하고 학술의 자유를 제한하며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주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게 영내 미국의 이익을 증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관련 성명 내놨네요.
네, 사키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조처는 중국이 홍콩과 국제사회의 한 약속을 어긴다면 미국은 결코 방관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조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홍콩 주민을 지지하는 조처를 계속해서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면서 현지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각서에서 그 점도 지적했는데요. 법 제정 후에 야당 정치인, 민주운동가, 시위대 등 적어도 1,000명이 정권 전복 등의 혐의로 체포됐고 1만 명 이상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서 다른 혐의로 체포됐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정권 전복은 홍콩 국가보안법 적용되는 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1일에 시행에 들어간 이 홍콩 국가보안법은 분리독립, 정권 전복, 테러활동, 외세와의 공모 등 4개 혐의에 대해서 최대 종신형으로 처벌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약 70명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번 조처로 추방이 유예되는 홍콩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아직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지 확실치는 않은데요. 로이터통신 등 주요 매체는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일부 범법자를 제외하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홍콩 주민이 추방 유예 자격을 받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 장관은 또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은 체류 기간에 고용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치권의 반응 보겠습니다.
네, 공화당의 벤세스 상원 의원은 중대한 진전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홍콩인들에게 완전한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후속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임시적인 추방 유예가 아니라 영구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홍콩 주민들은 미국의 망명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반응도 볼까요?
네, 홍콩 주재 중국 외교부 사무실은 6일 미국의 행동은 홍콩을 모욕하고 중국을 비방하며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파괴하는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도 미국이 홍콩의 상황을 흑과 백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은 홍콩에 더 안전한 환경과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오늘 이번에는 UN입니다. UN이 8년 만에 기후변화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군요.
네,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줄여서 IPCC라고 하는데요. 다음 주 지구온난화에 관한 기후변화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IPCC가 기후변화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는 건 2013년 이후 처음인데요. 8년 만에 내놓는 이 보고서에 국제사회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하셨죠. 약칭이 IPCC인데 이게 어떤 기구입니까?
네, 지구온난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난 1988년에 세계기상기구 유엔환경계획 주도로 결성된 국제조직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과학적 자료, 또 잠재적인 위험 등을 평가해서 이른바 주기적으로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각 정부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네, 그러면 IPCC에는 누가 참여를 하는 겁니까?
네, IPCC 위원회는 전 세계 195개국 출신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 대표, 정책 입안자, 연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간 수집한 수천 개의 자료를 분석 연구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각국 정부는 문구나 표현을 조정해달라고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증거가 뒷받침돼야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번에 IPCC가 내놓은 보고서가 이게 몇 번째입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IPCC는 통상 6, 7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내놓는데요.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해서 보고서 작성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9일에 발표할 보고서는 내년에 공개되는 최종 6차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네. 지난번 보고서, 5차 보고서가 2013년에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은 또 많은 변화가 생겼겠죠?
네, 물론입니다. 전문가들은 2013년 보고서가 나왔을 때만 해도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은 심각하게 녹지 않았고 기상예보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독일, 벨기에, 중국에서 역대급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고요. 미국, 호주, 러시아, 터키 등지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등 지구촌 곳곳이 폭염, 가뭄, 홍수 등 기상이변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네, 로이터나 BBC 등 주요 매체들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래를 위한 인류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 5차 보고서 작성자들은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활동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정도의 선에서 평가를 내렸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 나올 걸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또 지구 온도가 섭씨 1.5도 이상 상승하기 전까지 배출을 할 수 있는 탄소 양 등 실질적인 정보도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섭씨 1.5도 상승 억제, 이게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목표죠?
네, 맞습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섭씨 1.5도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파리협정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지구온도를 1.5도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2030년까지는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을 0으로 하는 이른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는 또 중요한 국제기후변화회의도 열리죠?
네, 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11월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립니다. 당초 26차 당사국 총회는 지난해에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연기됐습니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에 주도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목표치보다 올려서 2030년까지 50% 감축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끝으로 이제 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도쿄올림픽 대회 소식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림픽 대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1년 연기되는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쿄올림픽 대회가 이제 8일 폐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6일 열린 경기에서 미국 팀은 여자 비치 발리볼 결선에서 또 하나의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또 미국 여자 배구팀은 세르비아 팀을 3-0으로 격파하고 결승에 진출했는데요. 한국과 브라질 경기에서 이기는 승자와 결선에서 맞붙게 됩니다.
네, 메달 현황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미국 동부 시각으로 6일 오전 현재 미국이 메달 종합 순위에서는 95개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메달 31, 은메달 35, 동메달 29개를 확보했고요. 금메달 순위에서는 중국이 금 34개로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메달 종합에서는 75개로 미국에 많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와 영국, 일본 순으로 이어지고요. 한국은 전날과 변동 없이 금메달 6, 은메달 4, 동메달 9개로 1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난 1월 습격 사건 당시에 의사당 방어에 나섰던 경찰관들에게 의회 최고 훈장이 수여됩니다. 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관련 법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부에서 대형 산불이 장기화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9년 뒤에 미국 내 자동차 판매량 절반을 전기차로 만들자는 대통령 행정명령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메리카나우는 의사당 습격 사건 당시 방어에 나선 경찰관들에게 훈장이 수여된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난 1월 6일 의사당 방어 임무를 수행했던 경찰관들이 의회 금장, Congressional Gold Medal을 받습니다. 미 연방의회가 수여하는 최고의 상훈인데요. 하원과 상원을 잇따라 통과한 근거 법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일 서명했습니다. 이날 백악관 뜰에서 진행된 서명식에는 해당 경찰관들과 가족, 그리고 의회 주요 지도자들이 참석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의사당 습격 사건은 우리 민주주의가 생존해 나갈 수 있는지에 관한 어두운 시험대였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다수의 의지, 그러니까 대선 결과를 좌절시키려는 소수의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느냐가 걸려있는 시험대였다고 강조했는데요. 결국 경찰관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 미국이 경찰관들에게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누가 이 훈장을 받게 될까요?
네, 특정 개인이 아니라 관련 경찰관 전원이 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훈장이 총 4개 제작되는데요. 하나는 의회 경찰국, 또 하나는 워싱턴 DC 경찰국에 전달됩니다. 다른 하나는 워싱턴 시내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가서 대중이 볼수 있도록 전시가 되고요. 마지막 하나는 연방 의사당 안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관련 경찰관 모두에게 훈장을 주기로 하고 의회에서 뜻을 모으고 대통령도 동의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쪽에서 약간 이견이 있었는데요. 지난 6월 하원에서 훈장 수여 법안을 표결할 당시에 공화당 의원 21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에 진행된 상원 표결은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는데요. 이 만장일치가 나온 것은 현재 어느 때보다 양극화된 워싱턴 정가에서 매우 보기 드문 일이었다고 ABC 방송이 평가했습니다.
네. 이 의회 금장이라는 것이 미국 연방의회가 주는 최고의 상훈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이 의회 금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우선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 그리고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를 비롯한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들이 의회 금장을 받았었고요. 또 미국에서 유명한 희극 배우였던 밥 호프 씨도 의회 금장을 받았습니다. 이 의회 금장이라는 것은 탁월한 성취에 대한 감사 표시로 지난 1776년 연방의회가 처음 도입했는데요. 의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수여하는 훈장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인한테 주는 최고 등급은 대통령 명예훈장이고요. 민간인한테 주는 최고 훈장은 대통령 자유훈장입니다.
네, 경찰관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의사당 습격 사건이 어떤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지난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연방 의사당에 난입해서 대선 결과 인증 절차를 방해했던 사건입니다. 의사당이 난입자들한테 뚫린 이 군대 미국 역사상의 유례없는 사건으로 기록됐는데요. 의원들이 이 때문에 전원 대피를 하고 경찰관을 비롯한 5명이 목숨을 잃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관들의 인명피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관 2명이 최근에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지난달에 워싱턴 DC 경찰국 측이 발표했습니다.
네, 경찰관 인명피해가 계속되는 게 그때 현장 방어 임무에 투입됐던 영향인가요?
그렇습니다. 사건 이후에 몇 달이 지난 상황이지만 아직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워싱턴 DC 경찰국 소속 마이클 패넌 경관이 지난달 27일 청문회에서 증언했는데요. 이 사건의 영향으로 부상을 입은 경찰관이 120여 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15명은 입원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합니다.
네, 사건 현장에서의 충돌이 그만큼 격렬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사건 현장에 투입됐을 때 지옥에 갔었던 것 같다고 패넌 경관이 청문회 당시 말했는데요. 의사당에 난입한 시위대로부터 죽음 직전까지 갈 만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 총을 빼앗아서 죽이라고 고함치는 소리도 들었다고 패넌 경관은 덧붙였는데요. 또 이라크 전쟁 투입 당시보다 더 공포스러웠다는 참전군인 출신 경찰관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공화당 하원 의원 21명이 훈장 수여안에 반대했다고 하셨죠? 이유는 뭔가요?
네, 이 당시 의사당 습격 사건의 성격을 평화적 시위로 규정하는 시각을 공화당 일부가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AP 통신에 해설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부 충성파 의원들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공화당 측은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조사위원회 구성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하원에서 기존 상임위원회를 기반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했는데요. 위원을 인선하는 이 방향을 놓고도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 의원 7명 외에 공화당에서는 낸시 펠로시 의장이 지명한 리즈 체니, 애덤 킨징거 의원 2명만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날 서명식 현장에 참석한 의회 지도자들은 누군가요?
네, 하원에서 펠로시 의장이 참석했고요. 상원에서 에이미 클로버샤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 다 민주당 소속인데요. 공화당 지도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서부의 대형 산불이 장기화하고 있다고요?
네, 기록적인 고온 현상과 가뭄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국 서부에서 대형 산불 여러 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오리건주 남부에서 산불이 격화됐었지만 최근에는 거기에 접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북부로 중심이 이동하는 추세인데요. 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딕시 산불은 몇 주가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진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딕시 산불의 위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난 4일 하루에만 4,800에이커를 태웠습니다. 약 20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면적인데요. 그린빌이라는 마을 전체가 파손된 수준입니다. 이 그린빌은 150여 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조성된 마을인데요. 유적지로 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주요 공공시설과 지어진 지 100년이 넘는 건물들이 전소가 됐습니다.
유적지 전체를 태웠는데도 지금 진화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딕시 산불이 태운 면적을 모두 합하면 36만 2천 에이커에 달하는데요. 서울보다도 훨씬 큰 면적입니다. 이 딕시 산불은 지난달 13일 발화한 이래 30% 정도만 불길이 잡힌 상태인데요. 현재 캘리포니아 내에 4개 카운티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북부 5개 카운티 일대 주민 1만 6천여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 주민들이 이런 당국의 조치에 협조하면서 특별한 인명피해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도 크고 잡은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다른 곳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13개 주에서 100개 가까운 산불이 타고 있는 것으로 6일 오전 국가화재센터 통계에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중순에는 70여 개였던 데서 지금 훨씬 더 많아진 건데요. 대부분 발화 원인을 아직 찾지 못했거나 계절적 요인으로 자연 발생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 계절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올해 계절적 요인이 더 큰 이유가 뭡니까?
네, 이상고온과 가뭄 때문입니다. 서부 주요 지역에서 최근 기록적인 무더위가 계속됐는데요.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북부 일대에서는 앞으로 며칠 동안 기온이 화씨 100도에 육박하는 날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이 화씨 100도라고 하면 섭씨로 약 38도에 해당하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겁니다.
예, 연방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가뭄과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서부 지역에 연방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이 주지사들과의 화상 대책회의를 열어서 소방 인력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는데요. 이 산불 대책은 더 이상 한철의 문제가 아니라 연중 계속 이어나가야 할 임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양상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전기자동차 관련 소식입니다. 전기자동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이 나왔네요.
네, 오는 2030년에 미국에서 판매하는 신차의 절반을 전기자동차로 차지하도록 추진합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일 관련 목표를 명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아울러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가스 배출 제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요. 연료 효율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네, 자 먼저 전기자동차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9년 뒤에는 이 자동차 판매량의 절반을 전기차로만 채워야 하는 겁니까?
네, 완전히 그렇진 않고요. 이 완전히 전기로만 굴러가는 차는 전기대동차, 일렉트릭 비클이라고 하고 엔진이 주 동력원이라더라도 이 전기로 동력을 보조하는 장치가 한 개라도 있으면 전동화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이 완전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충전식 복합 동력 자동차,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연료 전지 자동차, 퓨얼셀 자동차까지 모두 이 목표 범주에 포함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량이 절반, 그리고 전동화 자동차 판매량이 절반 이렇게 되도록 미국 시장이 변화하는 목표를 세운 겁니다.
네, 어쨌든 기름으로만 움직이는 자동차의 그 신차 판매 비중은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미국 내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런 정부의 계획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포드와 제네럴 모터스, 그리고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모회사인 스텔란티스가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2030년까지 신차 판매에서 전력화 자동차 비중을 40%에서 50%에 맞추는 자체 목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각 지역 정부와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업체들은 밝혔습니다.
네, 외국계 자동차 회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외국계 회사들도 목표 실현에 동참할 뜻을 잇따라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계인 도요타 자동차의 북미 법인 측은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해서 우리 몫을 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또 한국계인 현대자동차 북미법인도 이 목표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볼보 자동차의 경우 이미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완전히 단종시키고 완전한 전기자동차 회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목표를 제시한 이유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친환경, 고효율 이동수단 산업을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언론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방정부 관용 차량들을 미국산 전기자동차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미래 산업의 대세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백악관 측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존 케리 백악관 기후특사는 환경 문제를 강조했는데요. 이 기후변화 실상을 애써 무시하는 것보다는 받아들여서 진지하게 다루는 게 비용이 적다고 올해 초 백악관 브리핑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환경 문제에 관해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료 효율을 높이고 배출가스 제한 기준을 강화하겠다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보다 배출가스가 덜 나오는 자동차를 만들고 기름을 한번 넣으면 주행할 수 있는 거리도 늘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연료 효율의 경우 매년 5%씩 개선하는 게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정책이었는데요. 이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폭 완화를 해서 1.5%까지 낮췄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걸 다시 높이도록 하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불러온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가 경기 부양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런 경기 부양책 덕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물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계기로 이른바 리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사상식 ABC, 오늘은 리플레이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물가가 오르지만 심각한 인플레이션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Like most Americans, they are feeling the financial pinch from inflation. Consumer prices overall are rising at a 2.7% annual rate.
디플레이션은 통화량 축소에 따라 물가가 떨어지고 경제 활동이 침체하는 현상입니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통화량이 늘어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을 뜻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공장이나 사업체 가동이 중단되면서 실업자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돈을 시장에 많이 부풀어 경제 활동을 활성화합니다. 하지만 돈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면 물가가 폭등하는 등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은 적절한 재정 통화 정책을 써서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The U.S. government says consumer spending grew at the fastest pace in 3 years, helping the economy grow an estimated 3.2% before
과거 2009년과 2016년에도 리플레이션이 주목받았습니다. 2009년은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회복하기 시작하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6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감세나 사회 기반 시설 투자, 규제 완화 등 정책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 리플레이션은 유로존에 닥친 재정 위기, 그리고 2016년 리플레이션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이어져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America's continued economic recovery is closely tied to progress in combating the pandemic.
하지만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경기 침체 이후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 국면에 들어서면서 리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다시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가 지출을 늘리고 각국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계속 공급하는 상황에서 리플레이션 국면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경기 부양안이 통과되면서 시장에 대규모로 돈이 풀리지만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용인할 수 있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는 경기가 과열되면서 리플레이션이 아닌 인플레이션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리플레이션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지난 6월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이번 주 공식 취임했습니다. 온건파였던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과는 대조적인 강경 보수 인물의 등장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이란과 중동의 역학관계, 또 40년간 반목하고 있는 미국과 이란 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수 기자입니다.
중동의 이단아 이란.
이란은 중동, 엄밀히 말해 서아시아라고 부르는 아시아의 서쪽에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서쪽으로는 터키, 이라크와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히 중동 국가로 알고 있는 나라들과 이웃하고 있는데다가 생김새도 얼핏 비슷하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도 같다 보니까 종종 이란도 아랍 국가로 취급되지만 이란은 아랍 국가가 아닙니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20여 개 아랍 국가들과는 우선 민족부터 다릅니다. 이란은 고대 문명의 한 지류인 페르시아인의 후예인 반면에 아랍인들은 오랫동안 사막에서 유목 생활하던 민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문자나 언어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란은 페르시아어를 사용하고 아랍권 국가들은 아랍어를 사용하는데요. 두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처럼 어순 등 문법 구조가 완전히 달라서 의사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종교적으로 이란과 아랍권 국가들은 크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순위파와 시아파 두 종파가 오랜 세월 대립과 반목을 하고 있는데요. 아랍권 국가들은 대부분 순위파고요. 이란은 이슬람의 약 15%를 차지하는 시아파의 종주국입니다. 이런 역사적, 종교적 배경 때문에 이란은 종종 중동의 이단아로 불립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회귀, 이슬람 혁명.
이란은 40여 년 전만 해도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 친서방 국가의 하나였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거리를 활보할 만큼 자유로운 나라였는데요. 하지만 팔레비 왕조의 사치와 빈부 격차, 지나친 서구화에 대한 불만과 함께 팔레비 왕조의 친미 노선을 비판하는 국민 정서가 팽배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슬람 근본주의 성직자인 루홀라 호메이니가 이른바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고 팔레비 왕조를 축출하면서 미국과 이란은 갈등 국면을 맞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신병 치료차 미국 입국을 요구한 팔레비 국왕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이는 이란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고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그해 11월 과격한 학생들이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To the Iranian demonstrators who set fire to it, this was a symbol of victory.
시위대는 당시 대사관 직원 등 미국인 52명을 무려 444일 동안 억류하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두 나라는 외교 관계를 단절했고요. 지금까지 양국은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미국 행정부와 이란 관계.
미국과 이란 관계에 결정적으로 금이 간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은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에 발생했는데요.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미국 내 모든 이란인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정부 시절에는 이른바 이란 콘트라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이란과 연계된 테러 집단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을 구출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적성국인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고 그 이익을 니카라과 반군 세력인 콘트라에 제공했다는 스캔들인데요. 이로 인해서 레이건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더욱 확대해서 석유 등 이란과의 무역 거래를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States like these and their terrorist allies constitute an axis of evil, arming to threaten the peace of the world.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2년 이란을 이라크, 북한과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하면서 양국 관계는 더 악화하는데요. 하지만 바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와 미국과 이란 관계는 다소 개선 조짐을 보입니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가 당선됐을 때는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이란 핵개발과 관련한 제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와 이란 핵협상에 나섰는데요. 결국 2015년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주요 6개국과 이란 간의 이란 핵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위기에 처한 이란 핵합의.
2017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이란 관계는 다시 급속하게 경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란 핵합의는 최악의 거래이자 재앙이라면서 당선되면 핵합의에서 탈퇴할 거라고 공언해왔습니다. 이란이 핵합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데다가 탄도미사일 시험 등으로 영내 긴장을 도발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결국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에서 전격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면 복원합니다. 이란은 이에 반발해서 합의 사항을 단계별로 축소하면서 이란 핵합의는 사상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이란 핵합의 체결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를 통해 영내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이란 핵합의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I was part of that deal to get the nuclear agreement with Iran. Gather the rest of the world.
다만 이란이 먼저 핵합의를 준수해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유럽의 중재로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슬람 원리주의자인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이번 주 취임하면서 향후 이란 핵합의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번 주에 취임한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입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1960년 이란 제2의 도시이자 시아파 최고 성지 하나인 마슈하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의 아버지는 성직자였지만 그가 5살 때 사망했고요. 라이시 대통령은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15살 때 이란의 주요 성지인 콤에 있는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원리주의 성직자인 루홀라 호메니가 이끄는 이슬람 혁명 시위가 발발했는데요. 라이시 대통령은 당시 학생 신분으로 시위에 가담해서 시아파 지도부의 눈에 들었습니다. 이슬람 혁명 후 그는 훗날 대통령과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로부터 훈련을 받는 한편 사법부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불과 25살 때 테헤란 검찰청 차장 검사직에 오른 그는 검사장, 검찰총장 등을 거쳐서 2019년에 이란 사법부 수장이 됐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특히 1988년에 설치된 특별법정 소속 판사 4명 중 1명이었는데요. 이 특별법정은 이란 정부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비공개 재판 후에 사형을 집행해서 이른바 죽음의 위원회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 비밀법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적어도 5천 명 이상 처형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 집단 매장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2009년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부정선거 의혹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을 때도 유혈 진압을 주도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9년에 다른 이란 고위 공직자들과 함께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라이시 대통령을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습니다. 독실한 이슬람 원리주의자로 늘 검은 옷과 검은 터번을 두르고 다니는 그는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특히 현재 이란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측근으로 일각에서는 하메네이 사후 가장 유력한 후계자 후보로 꼽고 있는데요. 초강경 보수 성향의 라이시 대통령의 등장으로 향후 이란 정국과 국제 정세 판도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과 이란 관계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에브라임 라이시 신임 이란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동사의 단순 과거 시제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영어의 동사는 크게 12개의 시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는 없는 생소한 시제도 있어서 다소 까다롭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단순 과거 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e can use many verb tenses to talk about the past, but the simple past is what we use most often.
우리는 과거에 대해 얘기할 때 많은 동사 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이 단순 과거 시제입니다.
We form this tense by adding ed or d to most verbs in English.
우리는 대부분의 영어 동사에 ed 또는 d를 붙여서 이 시제를 만듭니다.
But English has many verbs with irregular past forms.
하지만 영어는 불규칙한 과거형을 가진 동사도 많이 있습니다.
Such as say, have, go, be, and see.
그러니까 ed나 d로 끝나지 않는 동사들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Say, said.
말하다, 말했다.
Have, had.
가지고 있다, 가졌다.
Go, went.
가다, 갔다.
See, saw.
보다, 봤다. 동사 원형과 과거형 함께 들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ed나 d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t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Build, built.
만들다, 만들었다.
Feel, felt.
느끼다, 느꼈다.
We use the simple past to talk about completed actions in the past and to talk about habits in the past.
단순 과거 시제는 크게 과거에 완료된 사건이나 행동을 말할 때, 과거의 습관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I watched some funny videos last night.
나는 어젯밤에 재밌는 비디오를 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문장에서 이 사람은 과거에 완료된 행동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I watched some funny videos last night.
나는 어젯밤에 재밌는 비디오를 봤습니다.
To form questions with the simple past, we add the verb do.
단순 과거 시제를 사용해 의문문을 만들 때는 do, 두 동사를 붙입니다.
Did you take drawing classes in middle school?
당신은 중학교 때 회화 수업을 받았습니까? 이 문장에서 과거 시제 본동사 take는 단순 형태를 유지하고 조동사 did를 사용했습니다.
Did you take drawing classes in middle school?
단순 과거 시제에서 부정문을 만들 때도 조동사 do, do를 사용합니다.
I did not take drawing classes in middle school.
나는 중학교 때 회화 수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Did you take drawing classes in middle school?
I did not take drawing classes in middle school.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VOA 매일 영어, 오늘은 단순 과거 시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